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보듯이 이 복음서에 기록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줄 아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나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알고 또 그 성경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대접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할 줄 모르는 하나님께는 굴복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앞에 저희들이 묵상한 대로 귀신 들려서 늘머물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저 예수는 지금 귀신 노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 나와서 다른 표적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눈앞에서 표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 보여달라 하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39절과 4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했던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선지자적인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또 자기 고집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을 때 선지자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그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에 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구약시대에 완악했던 사람, 그래서 결국 망했던 그 사람들과 같다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또 니느웨 사람과 남방 여인을 비교하세요. 41절과 4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니느웨 사람들만 못하고 또 남방 여인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금식하며 회개했기 때문이죠. 남방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롭고 겸손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굴복할 줄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마름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알 것 다 안다, 나도 은혜 받을 만큼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교만하고 자만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알 것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것 다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행동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와 순종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저 이 마태복음 속에서만 그저 옛날에만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겸손과 순종함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애통함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겸손하고 또 겸비한 신앙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인 종교로 자리 잡을 때 금방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경건한 습관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비유가 있는데 43절, 44절 뭐 보시겠습니까?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도 읽을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에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요, 이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집을 청소하시고 수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얽매인, 귀신에게 매인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청소하고 수리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집을 비워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비워놓으면 또 청소하고 수리한 그 집에 다시 거미줄을 치게 됩니다. 이 건물이 사람이 쓰지 않으면 상한다라고 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건물이 쓰지 않으면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집이 되려 더 낡아지고 상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럼 뭐하냐? 그 다음에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굴복할 줄 모르고 예수님께 순종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줄 모르는데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어찌 이 사람이 평안하게 되겠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4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자유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순종하게 만듭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방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순종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 뜻에 굴복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50절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매이고 말씀에 매여서 그 주님께 굴복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굴복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제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